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12페이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찬양대의 찬양 이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들을 또 만나 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좀 함께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에서는 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시간이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또 너무나 중요한 길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혹시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대충이라도 순서대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시간을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내가 혹시 순서를 아는지. 십계명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서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두 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십계명이 제일 처음에 주어지고요.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의 이 십계명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을 때에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뭐냐면은 이 본격적으로 이제 1계명, 2계명 이렇게 계명을 언급하기 직전에 나오는 구절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20장 2절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십계명이 나오기 직전의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 십계명이 들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흔히 이 2절을 십계명의 한자로 서언 시작할 때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2절을 보면 지금 2절이 아마 뒤에 띄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율법을 모아놓은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인간의 자유를 옭아매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홍해의 이 수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그렇다면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던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끌어주시기 위한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무려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살던 그 사고방식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태도 마땅히 행할 자세 그리고 마땅히 행할 행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이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그리고 율법을 요약해 놓은 십계명을 또 요약하셨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많은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수많은 이웃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 많이 있는데 5, 6, 7, 8, 9, 10 그 중에서 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난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뭐냐 하면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독일의 성경신학자 침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성경신학자 침멀리가 이 제5계명을 어떻게 주석했냐면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의 근본을 잊지 마라.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이 1계명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인간 생명의 창조자이신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윤리적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 계명이 제일 앞에 주어진 이유는 부모님은 생명의 창조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요, 이 부모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다 해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보시면은 아마 뒤에도 떠 있을 것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어로 공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honor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honor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아노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카베드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카베드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첫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카베드는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이제 아노로 옮겼고, 우리말로는 공경으로 옮겼는데, 카베드는 첫 번째는 사전적으로는 누구누구에게 무게를 주다. 혹은 누구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아노하라는 뜻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혹은 부모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카베드에 부모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근데 고대 이 근동에서는 이 고대 근동의 이 히브리어의 카베드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카베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입니다. 이런 것이죠. 노인이 된 부모에게 매년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되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그 후에도 예를 갖추어서 장례까지 지내는 것이 카베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뜻 이 카베드 아니란 이 뜻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베드는 정신적인 봉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봉양까지 포함합니다. 내 부모를 안어하라,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말은 내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무게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봉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부모님을 마음으로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물질로까지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노인이 된 부모는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거의 피의 도성이 되어지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이 피의 도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죄악을 이제 지적하는 책망하는 선지자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에스겔서 22장 7절에 그 예루살렘을 책망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부하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재밌어요. 부모가 누구하고 똑같이 취급되냐면은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취급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그네 고아 과부와 부모가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이스라엘 당시는 왜 나그네와 부하와 과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그네 고아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3대 빈민층을 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에스겔서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부모를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인이 된 부모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노인들은요 대부분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어하라 카베다라 말은 자식들이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모를 마음으로 돌보고 물질적으로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듣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듣는 사람들은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그러면 20살 이상의 그 출애굽에서 나왔던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오계명이 제일 처음에 주어졌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의 권위와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가 아닙니다. 이 계명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부모를 이미 물질로 도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카베드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받았던 첫 사람들은 부모의 통제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부모의 통제를 능가하는 성년이 된 자녀들을 말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들, 20살이 넘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계명은 출애굽 1세대인 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하는데 노인들이 처질 거잖아요. 힘들 거잖아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여정의 길 가운데 이 부모가, 그리고 어쨌든 이집트에서는 나름대로의 부모의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부모를 따라온,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하찮은 존재나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쉬운 이 노부모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된 부모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청소년들도 좀 있는데, 청소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 잘 듣습니까? 지금 40대 이상인 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이 된 부모는요, 장성한 자녀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머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자식들보다 더 약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보다 재산이 많아도 부모들은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거든요. 부모는 더 약해요. 그런데 자식들보다 더 약하고 가난한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전락한 노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했는데, 이 부모가 만약에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 고려장 이런 게 있었는데, 고대 이스라엘은요 가정 외에는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사회적 약자로 내몰린 이 노부모의 생명은 오로지 장성한 자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의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 이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무시하면 쳐 죽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의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특별히 그 부모를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돕지 않으면은 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은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본질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앞 사계명이 뭡니까? 안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앞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5계명은 4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다음에 5계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연로한 부모님들은 인생의 이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은, 연로한 부모님들의 이 나이를 보면은 더 이상 생산적인 나이를 하지 못,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미 그 인생이 안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4계명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온 다음에 5계명이 딱 나오면서, 4계명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때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딱 나오면서, 너희 부모들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안식의 나이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젊었을 때와 똑같이, 그 부모들이 젊었을 때와 똑같이 그 부모를 존경하라.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인생의 안식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죠. 우리도 곧 우리 인생의 안식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직전에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제7일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휴식하는 것처럼 노년의 시기는요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안식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식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인생에 맞이해야 될 안식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의 분기신 자녀들이 그 안식의 시간에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것을 그 안식의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그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고엘 제도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성경 읽어지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엘 제도를 아마 배우고 있을 수 있을 건데 우리 이제 룻기에도 특별히 고엘 제도가 나오죠.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인데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뭐냐면은 친족이나 혈연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한 구성원이 어떤 생명이나 혹은 재산상에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이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친족의 순서대로 이 사람의 기업 물을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일종의 상보 제도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계명에서 인생의 안식년으로 들어갔었던 그 부모를 향해서 너희들이 고엘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나오는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 가운데 오직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 이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뭘 하라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뭘 해주겠다. 이게 딱 하나가 붙어 1계명 400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중에 이것을 하면 뒤에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딱 붙어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인간의 관계 5, 6, 7, 8, 9, 10을 다루는 관계들 가운데는 오직 5계명만이 그 뒤에 유일하게 약속의 단서가 붙어 있어요. 5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에 그리하면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다른 약속은 하라고 끝나요. 근데 이 뒤에는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수명의 길이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이 너의 삶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네 인생에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오계명을 주시면서 오계명 뒤에 이것을 이렇게 붙여주심으로 이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을 붙여주심으로 네가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반드시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줌아웃해서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있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요셉의 가족이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되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민족으로 그들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적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빼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그 훈련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부모님이 늘 옳은 건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어긋나는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 생각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봤나요? 소리만 들어도 지금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에 빽빽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더 이상 못하게 우리 감당 못하겠다고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눈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예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예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 생각하고 좀 다르게 뭔가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하는 폭과 때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내 생각과 어긋나는 폭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게 많습니다. 이해가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우리 보고 사업 그만두라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다 그만두고 외국으로 가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걸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내 마음에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거부감이 적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면 하나님의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이 확실히 약속된 약속을 주시면서 예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겁니다. 예스 해봐라. 너 부모에게 예스 해봐라.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우리 곁에 두신 분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연습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예스 하면서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계명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 예스하는 훈련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말씀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들은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랬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적 약자이기.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본질이 만약에 효용의 가치로 나이 듦을 표현하면 그 공동체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공동체 전체를 다른 일원들이 고해를 해주므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의 어떤 결정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물질을 보살핌으로. 특별히 오늘도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직접 한 집에서 그리고 이제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셔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또 얘기하실 분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께 예스하는 훈련을 계속함으로 하나님께 예스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때에,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뭐라?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살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내므로, 그것을 지켜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른 거창한 어떤 대의적인 명분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해야겠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집안의 어른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또 나이 드신 또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훈련되어지고 또 세움받아지고 또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한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